오늘 본문은 흥미진진한 사극의 장면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디테일하게 그 순간의 긴박함 또 있었던 모든 일들의 그 아주 세밀한 어떤 그 과정들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뭐 우리가 알거니와 역대상하 같은 이런 일종의 역사 기술은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줬다는 말은 여기에 굉장한 어떤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일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조금 한 번 더 짚어보자면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체적으로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나라가 일찍 망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시돈 여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를 이제 맞이해서 이 아합과 이세벨은 정말 성경에 등장하는 이 그 부부 커플 중에 가장 정말 악역을 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아는 대로 놀라운 참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났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바로 아합 왕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 토속 종교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키웠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요. 그래서 그때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의 일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결국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사건 바로 그때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 시대의 일입니다. 남왕국 유다에 과연 이런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이 미쳤느냐라고 했을 때 참 놀랍게도 저들의 영향을 웰컴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난 주일날 저희가 다뤘던 참 경건한 왕으로 우리가 알게 됐던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굉장한 아이러니죠.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맏아들 여호람의 짝을 지어줬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일종의 그런 약속이었나 서로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한 거냐 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함께 아람 군대를 맞아서 동맹군을 이루고 싸움까지 한 거를 보면 이건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그런 정략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성경도 계속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단 여호사밧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돈독했고 특별히 남왕국 유다를 율법 중심으로 지켜나가려고 애를 썼다는 거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남왕국은 이러한 악한 이 북왕국의 영향에서부터 지켜지기는 했는데 참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 세대만의 문제가 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뽀록이 납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호람의 아들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이제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잖아요. 근데 바로 그 왕 곁에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같아서는 뭐 우리가 다 개인주의적인 사회고요. 또 부모의 생각이 꼭 자녀에게 동일하게 미치는 건 아니라서 뭐 가정이 이래서 아이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사실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도 그렇고 21장도 그렇고 쭉 보면은 결국은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고 그들이 하던 것들을 결국은 자기 주위의 가족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자란 것들이 그대로 이 다음 세대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21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호람에 대한 얘기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람 시대에 나타난 결과는 뭐냐면은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성행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는 굉장히 음란한 종교였기 때문에 아주 이런 음란함이 온 나라에 이제 막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달랴의 영향이었는지 뭐 나중에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아합 왕, 이세벨 뭐 이런 사람들은 나봇을 살해하고 포도원을 뺏었던 그런 그 스토리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뭐 사람의 생명하는 것을 별로 대단하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고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호람이 21장 4절에 보면 그가 왕국을 다스리고 세력을 얻은 다음에 한 게 뭐냐면 그의 모든 아우들, 그러니까 자기 동생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방백들, 아마도 왕족들이었겠죠. 다윗의 피를 받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은 모조리 다 이렇게 제거해버리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너무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요. 그리고 음란하게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니까요. 심지어는 참 독특한 여기 정보가 나오는데 북왕국의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참 견디다 못해 여호람에게 남왕국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는 내용까지 여기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여호람의 다스리는 연수는 8년 정도밖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다른 왕들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근데 보면은 그의 삶에 여러 가지 그 외세의 침략도 있고 환난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깊은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병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뭐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참 굉장히 비참한 그런 병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죠. 그리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그가 죽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특이할 만한 상황은 21장 10절의 여호람의 죽음에 대한 겁니다.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었는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예, 역대하를 읽을 때마다 이 구절에 걸릴 때마다 참 마음이 좀 뭔가 이렇게 좀 참 아픕니다. 예,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데 또는 어떤 정치인이 무대에서부터 퇴장하는데 어느 누구도 아끼지 않았다 그 상황을. 그러니까 정말 떠나는 것을 환영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그 시대의 그 느낌,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여러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호람의 아들 이제 아하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또 왕이 되죠. 아시아가 왕이 됐으면 좀 뭔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22장으로 넘어왔어요. 22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똑같죠. 예, 바로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인입니다. 여호람 왕 자기 남편에게 악한 영향을 미쳐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남편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됐는데 이제 그 영향이 그대로 이제는 아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하시야는 정말 오래 다스리지 못합니다. 1년 정도만 왕으로 있다가 여기 이제 내용을 쭉 보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거죠. 살해를 당하는데 이 예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많이 할 수는 없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이 북왕국에서 아합의 그 잔재들을 완전히 다 없애도록 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을 보내실 때 이 아시아 왕이 또 하필이면 그때 북왕국 갔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람은 8년 다스리고 아시아는 1년 다스리고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년이 지났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아가 죽자 아달랴는요 유다의 왕족을 완전히 다 멸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게 오늘 본문 첫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 왕좌에 앉을 사람을 완전히 멸절해버리는 겁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가 권력을 잡고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6년이 지납니다. 6년이 지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람의 시기로부터 아달랴가 다스렸던 6년, 이게 다 합하면 한 15년 정도 되는데 이 15년이 남왕국 유다의 심각한 위기죠. 배교의 시기입니다. 결국 이 시기를 주장한 이 시기에 이 상황, 이 나라를 쥐어 흔들던 사람은 바로 아달랴라고 하는 심령이 황폐한 여인입니다. 이 한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온갖 마음에 인간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여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일로 인하여 나라가 15년 동안 말 그대로 암흑기를 지나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따져봤을 때 뭐 100년 단위로 본다든지 뭐 1000년 단위로 역사를 논한다면 15년이라는 연수가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겠지만 한 사람의 그 인생에서 15년은 절대로 짧지 않죠. 50세에 시작했으면 65세가 되는 나이고요. 청소년기 15세였다면 30세가 되는 나이니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러한 참 암울한 이런 영향 속에서 나라가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위기는 언약의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을 영원토록 보좌에 앉히겠다라는 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었는데요. 바로 그 약속이 여기 아달랴로 인하여 끊어질 위기에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본문 앞까지 이어지는 스토리의 이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함께 본문을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여러분이 이제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이해할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두 가지 초점에 맞춰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두 개의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언약. 언약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언약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세워둘 수 있다면 아마 오늘 이 메시지가 잘 이해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 언약에 대한 것은 뭐냐면 언약은 뭐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진 이 끈끈한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느냐. 사람들은 언약을 쉽게 배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맥락이라는 것 여러분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는 이 믿음으로부터 오는 용기는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굉장한 힘으로 역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이 뒤바꿔 놓은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는 언약,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탄이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드러내 주신 그의 계획입니다. 그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탄도 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존재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탄도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탄은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마음이 더욱 굳어지고 더욱 강박해집니다. 제가 가끔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듣느냐 마느냐가 그냥 뉴트럴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덕이 되지만 안 들으면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 않을 때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이 더 굳어집니다. 더 강박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사탄은 결국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어요. 참 그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탄은 아달랴를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 계획을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10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죠. 22장 10절. 일반적인 상식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아들 왕이 죽었어요. 아들의 어머니예요. 난 왕비라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아들을 대신한 아주 좀 괜찮은 손자를 세워서 나라를 좀 잘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만큼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한 영향력도 가질 수 있고요. 그런데 아달랴는 어떻게 하냐면요, 다 죽여버려요. 씨를 말려버려요. 아, 자기 손주들 아닙니까? 다 죽여버려요. 근데 이것을 보았을 때 이것이 그 사람의 어떤 권력 욕망인가, 이게 자기가 권력을 쥐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뭐 가끔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런 경우도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보여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사실 그것을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역대기의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히 아달랴가 정치하겠다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조를 통한 그의 견고한 언약의 그 약속, 그 말씀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내가 그거 그냥 한순간에 없애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사탄을 언급하신 적이 있죠. 예를 들면 가롯 유다를 복음서에 보면 사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기억하는 것은 베드로에 대한 거죠. 수제자니까 참 훌륭한 제자인데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은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욕망, 사람의 정욕대로, 이 죄성대로 행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지해 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사탄의 역사니까요.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여러분 다 아시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도성이죠.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윗의 아들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죠. 그때 헤롯 왕에게 갔습니다. 헤롯 왕은 당시에 유다를 다스리던 소위 말하는 분봉왕이었어요. 헤롯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뭔가 좀 기세를 잡으려고 했던 그런 왕이에요.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짓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헤롯이 유다의 왕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로 그가 한 것이 뭐냐면요, 자기 주위에 있던 성경학자를 데려다가 성경 연구를 시킨 거예요. 성경 말씀을 팠다고요. 그래가지고 과연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메시아가 태어났다면,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대로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 공부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떡하죠? 결국은 베들레헴 지경에 두 살 미만의 사내들을, 두 살 아래 사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참 상상하기 어렵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요. 그러나 그 뜻을 막아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의 위기가 왔을 때 이 상황을 지켜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도피하게 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요. 동방 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저들을 딴 길로 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15년간의 위기가 닥쳤을 때도 이 유다의 이 역사 속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언약의 씨를 보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7절 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음이더라. 예, 여러분 이건 여호람 왕이 이처럼 잘못 갈 때도 결국 끊지 않았다. 거기서 그냥 대를 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켜내셨다. 이게 역대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구약 전체의 메시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내신다. 성경 말씀을 증명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이행되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은 약속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 순간도 암담합니다. 사실은 그죠?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고요. 사실은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그렇다 할 만한 왕이 그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들도 지금은 암담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내용을 이처럼 디테일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하면 그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일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언약의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역사 속에서도 보았고 자기들의 경험 속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지금은 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거를 눈여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행되었다. 여러분 사복음서로 넘어가면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은 그 여러 내용을 이렇게 엮어가는 그 중요한 그 주제가 뭐냐면은 구약의 성경들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결국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것이고요. 결국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이 다 성취됐습니까? 아직은 다 성취되지 않았죠. 특별히 신약에 약속되어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과연 이행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셨던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리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오겠다. 나의 성령을 다른 보혜사를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내 이름으로 간구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게 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이 지금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역시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기간이 있습니다. 예, 15년이라는 시간이 저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마 평생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고요. 우리의 생애의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리는 기간을 아주 그 탱탱한 일종의 텐션으로 봐야 되겠죠. 이 갈등 구조 팽팽합니다. 예, 마치 고무줄을 양쪽에서 당기는 것처럼 팽팽한 이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아프고 또 쓰리고 또 슬프기도 합니다. 또 우리 주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왜 이렇게 안타깝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연약한 어린 아기들이 이런 큰 시련을 당하고 있을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빨리 오셔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린 기다리고 있죠. 그 기다림 속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그 모든 경험들은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텐션입니다. 여러분, 운동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 스프링 달려있는 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뭐 안으로 밀든 밖으로 빼든 이 기구 스프링을 꽉 이렇게 풀고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 온몸이 아프죠. 그러나 이게 텐션입니다. 이 아픔, 이 고난. 바로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시느냐? 관여한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계시느냐? 무언가 그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을 좀 여러분과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8절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 물론 좀 다르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너무 조급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도 있지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즉 텐션을 강하게 주고 있는 이 순간에 아무 일도 벌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사자인 우리를 빚어내시는 하늘의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요. 아직 구원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밥을 해놓고요. 나도 좀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그래도 같이 먹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근데 기다리는 그 순간에 참 괴롭습니다. 먹을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일수록 더 괴롭습니다. 근데 마치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저희들은요 정말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이 온전한 공의롭고 이 긍휼하신 다스림이 이 세상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전 너무 사모합니다.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손을 통하여서 조금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뭐 그건 사실 좀 어떨 때 보면은 빈약하고 또 일시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빨리 주님께서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눈물 흘릴 일도 없고 더 이상 아플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사정들을 조금씩 들여다보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빨리 와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그냥 여기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고통을 부모가 왜 겪어야 합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 고통을 겪고 있느냐? 여러분 왜 그 고통 겪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천국의 잔치에 들어올 사람들이 아직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우리도 견디고 참고 있는 거예요. 조금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이유는 아직도 기다릴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기다림이 여러분의 그 고난, 이 현세를 살아가면서 겪어내야 될 모든 아픔들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그걸로 인하여 다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참 귀한 일이죠.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기다림 속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용기가 새로운 미래를 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정말 암담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믿음으로 기획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뭘 믿었냐? 이 사람이 믿었던 것은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예, 여호사보앗이라고 하는 이 여성의 이름이 11절, 22장 11절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성과 그의 남편 여호야다, 유명한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사보앗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린 6년 동안에 한 아기를 이제 보호하죠. 그 아시아의 아들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요시아라고 하는 한 갓난 아기를 이 고모죠. 고모가 결국은 테이크케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이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요시아를 6년 동안 성전 안에 숨겨서 키워내게 됩니다. 여기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실은 뭐냐면 이 여호사보앗이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냐는 거죠. 예, 지금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분의 족보는 좀 어둡습니다. 물론 이제 할아버지 때까지 올라가면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사보앗의 아버지는 여호람이고요. 바로 아무도 아끼지 않았던 그 왕.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아달랴입니다. 예, 이 악한 아달랴 왕비입니다. 딸이거든요. 자, 과연 어떻게 이 여인이 이 상황에서 이 위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었는가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다른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좀 달랐을까? 다른 거 없어요. 뭐냐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죠? 정말 어두운 족보 속에 어두운 환경 속에 이 여인은 성장했을 것이고요. 주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같이 절망했을 겁니다. 내가 이 가족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척이나 마음속에 안타깝고 비통하고 비참하고 슬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 가정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그 환경, 이 불신앙의 환경에 동조하지 않고요. 새로운 신앙의 역사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신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제일 중요한 기도의 그 제목은 믿음을 달라라고 하는 제목이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갈 우리 자녀들 또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구나. 예.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호사밧같이 경건한 아버지에게 여호람같이 정말 망나니 아들이 태어나기도 하고요. 정말 안 될 것 같은 여호람의 집에 여호사보앗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딸이 성장하기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뭔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식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이 지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언약가정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달라고 주께 간구하는 겁니다. 주여, 저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사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믿음의 불이 계속 지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바라시는지요? 확신이 섭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의 성공은 반드시 교만을 만들어냅니다. 예, 이것은 뭐 비켜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믿음 없는 세상적 성공은 반드시 교만을 만들어가고요. 그 성공의 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예, 절대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그러면 결국 교만 일색으로 가던 사람들이 겪게 될 결과는 절망과 회의입니다. 인생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절망, 어느 순간이든지 언제든지 모릅니다만은 그 순간이 오죠. 모든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상적 성공은 반드시 교만을 만들어내고 그 교만에 입각한 삶은 반드시 절망과 회의로 빠진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가 위안을 받아서는 안 되고요. 믿음은 없지만 신앙은 없지만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으니 감사하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엎드려져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잘 되면 더 잘 될수록 그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으면 더 그 순간에 더 주여 믿음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도전과 역경 속에서도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답게 맑고 깨끗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직 은혜를 알기 때문에 믿음은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지속적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족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정말 건강한 사람들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믿음이 가져다주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다윗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여호야다가 도모하는 일들을 23장에 쭉 읽어보면요. 언약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람들과도 계속 언약을 언급합니다. 언약을 다시 리뉴하고 언약을 세웁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율법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이 기록되어 있는 이것. 23장 11절에 보면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 세 그랬습니다. 정말 어린 왕입니다. 이 어린 왕의 나이는 7세입니다. 7세에 뭘 알겠어요? 아는 게 별로 없었겠지만 여호야다가 그를 이제 신실하게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 이 왕자의 이 왕의 이 어린 왕의 손에 들려줬던 것은 율법책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든든하게 붙들어야 된다. 이 언약에 대한 확신, 이게 믿음인 것이죠. 여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봐야 될 건 이거예요. 이게 여호야다 한 사람의 역할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이 리더십의 역할이 있지만 2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회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즉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함께 이 묶여져 있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몇 사람의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23장 3절에 보면 온 회중이 이렇게 더 있고 23장 5절에도 백성들은 23장 6절에도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라고 써 있고요. 23장 10절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을 수 있도록 줬다라는 말이 나오고 23장 12절에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23장 13절에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23장 17절에 온 국민이 23장 21절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실제로 이런 개혁과 이런 혁명이 실제로 가능하게 되는 데는 일종의 그 교양 시민이라고 할까요? 어떤 의식을 같이 나누고 있는 그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여호람의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경건하던 시대에 대해서 그 기억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마음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받고 그 약속이 이행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죠. 결국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도 이러한 믿음의 이 공통 분모가 생겨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뿜어져 나와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부흥되고 시대가 변화되는 이 리바이벌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뭐 리더가 탁월하다고만 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런 순간적인 모습이 보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리바이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로 묶여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결과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이 백성들이요, 아무런 현실 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은 바로 이 기쁨에 대한 이 소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확실한 소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 소망은 다가올 기쁨에 대한 예고다. 이 anticipated joy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가올 기쁨에 대한 일종의 anticipation,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 예고다. 근데 이 기쁨과 감사가 미래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그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찰 그날은 미래겠죠. 미래. 그러나 그 미래에 대한 그 기쁨, 그 소망, 그 감사, 감격에 대한 anticipation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지금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이것이 그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움직일 수 있다. 믿음의 역할은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은 오늘과 미래의 영광과 미래의 기쁨과 연결시켜주는 역사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계속 불타올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기다리고 있죠. 이 세상이 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좀 뭔가 새로운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그날을 위하여 정말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냥 wishful thinking 아닙니다. 그게 소망이 아닙니다. 그냥 이루어지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 위하여 주어지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인이 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내가 죽으면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을까.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실 속에 주님의 놀라우신 이 믿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아름답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